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이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양측 사망자 수가 오늘 현재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적어도 1,300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숨지고 3,227명이 다쳤다고 밝혔고,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적어도 2,75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숨지고 9,70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접경에는 가자지구 진입을 위해 이스라엘군 탱크와 병력들이 집결해 있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어제 현지에 집결한 병력들에게 지금 우리의 책임은 가자지구에 진입해 하마스가 준비, 행동, 계획, 실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하마스 관련 장소와 지휘관, 대원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기관시설들을 파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250여 개의 군사 목표물에 공습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하마스 남부지역 사령관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동지역 국가들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이스라엘을 재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2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요르단과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을 차례로 방문한 데 이어 이날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면담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이집트 카이로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며칠간 다른 파트너들과 만나 논의한 것들을 공유하고 동맹인 이스라엘 및 친구들과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가자지구의 미국인들과 그 가족들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 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집트를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가자지구와 이집트 간의 유일한 통로인 라파가 다시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이 대규모로 이집트에 진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최근 라파를 통한 이동 경로를 차단해왔습니다. 한편 하마스 당국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라파 국경의 개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최근 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와 하마스 내 극단 세력들이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남쪽의 하마스 극단주의자들을 제거하는 것은 필요 요건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제거와 동시에 팔레스타인이 한 개의 국가로 가기 위한 길이 필요하다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을 점령했으며 이후 2005년 평화협정에 따라 가자지구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수일 안에 이스라엘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AP통신 등이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최근 이스라엘 인근 동지중해에 전개된 제럴드 포드 항모강습단에 이어 조만간 미 해군의 세계 최대 규모 항모 아이젠하워함이 합류할 것이라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 사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왕부장과의 회담에서 중동정세를 포함해 광범위한 국제 및 영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부장은 회담에서 중동사태와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하며 주요 국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부장은 특히 휴전은 반드시 필요하며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야 하고 더 이상의 인도적 재앙을 막기 위해 긴급 인도주의 창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해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두 외교수장의 이날 회동은 내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1대1로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항구에서 계속 선박과 컨테이너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취임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한국을 방문해 끔찍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중국의 탈북민 대거 북송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화요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맞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10도, 낮 최고 13도에서 22도 되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는 아침부터, 함경 북부, 황해도는 오후나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0도, 청진도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달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등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전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now have information that North Korea has delivered arms to Russia for use in Ukraine.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in recent weeks North Korea has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컨테이너들이 선박과 열차를 통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과 8일 북한 나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 개가 적재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12일에는 러시아 선적 앙가라후가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 동부 두나이 향해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고 이달 1일에는 컨테이너를 실은 열차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티오레츠크의 탄약고에 도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달 7일부터 1일 사이에 러시아 선박이 북한 나진항에서 군수물자가 담긴 컨테이너를 러시아 동부 두나이 지역으로 옮겼고 여기에서 컨테이너는 열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90km 떨어진 러시아 동남부 티오레츠크의 탄약고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며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더욱 확대하는 데 사용될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을 규탄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추가 무기 선적에 대해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which we use.
커비 조정관은 또 러시아가 이 같은 군사 장비 제공에 대한 반대 급부를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also a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Russian assistance to the DPRK.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또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에 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기타 물자 및 첨단 기술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 이러한 물자를 제공할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는 러시아로부터 인도한 초기 물량의 일부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 같은 러시아와 북한 간 기술 이전을 포함한 군사협력 확대는 영내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해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지난 3월과 7월, 8월, 9월에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개인과 단체를 제재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같은 기존 제재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며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impose new sanctions against those who are seeking to enable these arms deals between the DPRK and Russia.
또한 이러한 무기 이전은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에서 이러한 무기 거래 문제를 계속 적극적으로 제기하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 거래에 대해 계속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의 자위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무기와 장비 제공에 미국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 의회 의원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을 여러 차례 폭로하며 강한 우려와 함께 관련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에 사용할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 사용할 무기 획득을 위해 북한과 다시 접촉하고 있다는 새 증거가 있다고 밝히면서 슬로바키아인 무기상 아쇼트 무크리티체프가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중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도 같은 날 무크리티체프를 러시아에 북한 무기 판매를 시도한 혐의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북러 무기 거래 지적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는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달 2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비난하는 성명을 통해서도 최근 북러 간 정상회담에 대해 친선적이며 정상적인 대외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도 지난달 20일 안드레이 브로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미국과 한국 언론이 과장되게 유포하는 추측들은 아무 근거가 없다며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18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답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10월 중에 북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당시 자신의 평양 방문에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혀 이번 방북을 통해 북러 간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항구에서 계속 선박과 컨테이너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VOA는 이 지점에서 대형 선박을 발견해 보도했는데 북러 간의 무기 거래 초기 모습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러시아와 인접한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110m 길이의 선박이 보입니다. 라진항의 부두 3개 중 북한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부두에 정박한 이 선박 바로 앞에는 무언가를 선적하는 듯 대형 크레인이 놓여 있습니다. 이 지점은 지난 13일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13일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지난달 7일과 8일 북한 라진항에 적재된 300여 개 분량의 해상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공개한 촬영 시점에서 약 한 달 뒤인 지난 12일자 위성사진에서도 선박의 활발한 움직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곳에 처음 대형 선박이 정박한 건 지난 8월 26일입니다. 이날 같은 지점에서 길이 120m 선박이 발견됐는데 당시 비어있는 이 선박이 찍힌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최근 몇 년간 길이 100m 선박이 이 부두에서 포착된 경우가 없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선박이 이런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백악관이 무기 거래 정황을 공개하면서 이때도 무기 선적 작업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됩니다. 8월 26일자 위성사진에선 선박 바로 앞에 놓인 컨테이너 더미도 확인됩니다. 이곳에서 컨테이너가 포착된 건 이날이 처음이고 이에 따라 무기 거래와 관련된 움직임이 8월 26일을 전후한 시점 처음 시작됐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이후 위성사진에는 이 일대 컨테이너 더미의 크기와 모양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또 8월 26일부터 10월 14일 사이 이곳에 정박한 길이 100m 이상의 선박은 4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짙은 구름이 낀 날이 약 12일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선박이 드나들었을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선박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간 이 부두에 머물며 바로 앞에 놓인 컨테이너를 선적했습니다. 종합하면 지난 약 40일 동안 이 부두에선 최소 대형 선박 4척이 드나들고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옮겨지는 장면이 관측된 것입니다. 물론 이를 모두 무기 거래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근거로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거나 무기 분야에서 협력한 개인과 기관 등에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비난하는 성명을 통해 최근 북러 간 만남을 친선적이며 정상적인 대외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0일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한국 언론이 과장되게 유포하는 추측들엔 아무 근거가 없다며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이 공개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정황과 관련해 전 세계를 속여온 북한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병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러시아와 무기 거래에 대해 부인해왔으나 관련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과의 무기 거래가 중단돼야 한다면서 특히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이 공개한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과 관련해 북러 해상 컨테이너 운송 정황은 사실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제한되나 컨테이너 적재량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포탄의 양으로 수십만 발에 해당하는 막대한 분량으로 추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요청으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이전 노력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존 켈리 공사 참사관은 13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는 공격적인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북한에서 무기를 조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eanwhile, Russia is procuring weapons from the DPRK and drones from Iran.
켈리 공사 참사관은 이는 안보리가 논의해야 할 국제 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 영내 안정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가 공개한 북한과 러시아 국경에서 10월 5일 촬영된 철도 차량 73량 사진을 언급했습니다. 켈리 공사 참사관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화물열차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군수품을 공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는 모든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나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이 무기 이전을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은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하려는 노력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a remi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hibit all member states from procuring arms or
켈리 공사 참사관은 미국은 북한이나 이란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군사 장비를 구하려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노력을 계속 폭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대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remain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미츠코 차석대사는 또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전술적 협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주재 영국 대표부의 퍼거스 에커슬리 정치조정관은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 국가에 무기 조달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북한으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 is why Russia is relying on heavily sanctioned states such as Iran and DPRK.
이어 북한은 자국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찾고 있는데 이는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러한 무기 거래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러시아가 찬성표를 던진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것을 러시아에 촉구했습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도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이란에서 무기를 취득해 불법적인 침략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 규모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군사 장비와 기술을 테스트하는 시험장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도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의 재동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자금을 언제든 다시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어거스트 플루거 하원 의원이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뒤 카타르로 이전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다시 동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100여 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해당 자금이 한국에서 카타르로 이체될 수 있도록 했던 미국 제재 면제 규정을 취소시킴으로써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추가 공격 등에 이 자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법안입니다. 플루거 법안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 60억 달러는 이란이 하마스에 지불하는 돈을 메우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안과 별도로 해당 자금의 재동결을 촉구하는 하원 의원들의 서한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발송됐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갤레거, 조 윌슨 위원 주도로 100여 명의 의원들은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을 더욱 부추기고 헤즈볼라 등 영내 다른 테러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며 이란의 핵무기 증강을 가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금융수단을 이용할 것이라며 60억 달러의 이란 자금 재동결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지난 9일 마샤 블랙번 의원 주도로 19명의 공화당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이란 자금 재동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해당 자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장인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11일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자금 조달과 관련해 우리 은행위가 테러 지원국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60억 달러의 이란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관련 논평 요청에 13일 오후 5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으며 언제든 다시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2일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 뒤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을 다시 동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카타르로 보내진 자금 중 이란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거나 접근한 자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당 계좌에 있는 자금은 미 재무부의 감독을 받으며 식량과 의료품, 의료장비와 같은 인도주의적 물품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자금은 이란의 손에 절대 닿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우리에겐 이를 동결할 권리도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윌리 아데에모 재무부 부장관이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란이 더 이상 해당 자금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미국과 카타르가 해당 자금을 사실상 재동결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자국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자금 약 60억 달러를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했고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은 카타르의 이란 소유 은행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끔찍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6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이라며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침해를 드러내고 구체적 변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박진 장관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열정적으로 일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면담에서도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감안할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끌어낸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한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상원 인준 절차를 완료한 지 2개월여 만인 지난 13일 취임 선서를 하고 활동에 들어갔으며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터너 특사의 활동 개시로 지난 2017년 1월 전임 로버트 킹 특사 퇴임 이후 6년여간 지속됐던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 공백이 해소됐습니다. 박 장관은 면담에서 6년여간의 공백 끝에 임명된 것은 매우 중요한 한 걸음으로 한미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할 기반이 강화됐다고 터너 특사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희생시키면서 핵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하며 비도덕적이라며 북한이 헛된 핵 보유의 꿈을 버리고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의 취임으로 미한 두 나라는 각각 북한 인권을 전담하는 외교관을 두고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에선 지난해 7월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대사가 임명돼 활동 중입니다. 강동환 동아대 교수입니다.
양국 모두 지금 북한인권대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수가 있고 또 국제연대를 통해서 북한인권을 압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또 한국 모두 앞으로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박진 장관은 또 면담에서 중국에 수감됐던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광범위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탈북민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돼선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를 중국 측에게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이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과 터너 특사는 한국이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함에 따라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이란데 공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서울 고려대에서 열린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간 대화 행사에 참석해 탈북 난민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북한에서 도망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이런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이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유엔에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한국 측 이신화 대사와 함께 참석한다며 강제북송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해 굉장히 깊이 우려한다며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유엔 난민 의정서, 협정서에 적힌 대로 박해가 우려되는 난민의 경우엔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행사 직후 취재진들을 만나 중국의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길 촉구하지만 그들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인 지난 9일 중국이 자국 내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한국 내 대북단체들의 주장과 관련해 중국 측과 소통했는지 묻자 미국 정부는 지난주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중국과 이 이슈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 탈북민 강제송환 주장을 처음 제기한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남북한 간 대치 국면에서 탈북 난민 문제 해결에 중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미한 협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치상 또 중국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또 미국이 내년부터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서 당면한 우리 탈북 난민 문제 또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적극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9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인 터너 특사는 17일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 방한 기간 중 시민사회단체와 탈북민 등을 만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네, 한편 국무부는 앞서 터너 특사가 13일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가 활동을 재개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6년 9개월 만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13일 줄리 터너 신임 북한인권 특사가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보도자료에서 국무부는 줄리 터너 북한인권 특사가 13일 취임 선서를 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터너 대사는 16일부터 18일까지 특사 취임 첫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터너 특사는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탈북민과 언론인 등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 특사로서의 우선순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공동노력, 이산가족 상봉 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터너 특사가 이날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 퇴임 이후 6년여간 중단됐던 북한인권 특사 활동이 재개됐습니다. 북한인권 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직책입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치 초대 북한인권 특사에 이어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년간 공석이 이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을 새 특사로 지명했지만 상원 인준을 거쳐 공식 활동을 시작한 데까지 9개월이 걸렸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터너 당시 지명자는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안보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공개회의를 재개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포부도 밝힌 바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됨에 따라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유린과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 사이의 연관성이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터너 지명자는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이 해외로 보내져 강제노동 대상이 됐고 학교 어린이들은 대량으로 동원되며 식량 배급 정책은 군대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식량 불안정 상황에 처하게 한다며 북한 주민들은 이 같은 학대 정책 아래 너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전체 회의에서 터너 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고 상원은 지난 7월 27일 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호명 투표로 가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중국의 탈북민 대거 북송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3일 최근 중국이 다수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했다는 소식에 관한 비오의 서면 논평 요청에 지금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유엔 안팎의 여러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이 국제 인권 의무를 존중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북한 정의연대와 갈렙선교회 등 여러 대북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VOA에 중국 당국이 지난 9일 국내 수감시설에 장기간 억류하던 탈북민 400명에서 600명을 여러 접경도시를 통해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자국 내 북한 주민 다수를 북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중국의 소위 탈북자란 존재는 없다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국의 불법 입국한 북한인들에 대해 중국은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태도로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의회에서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알턴 영국 상원의원은 13일 VOA에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하원 의원들에게 안보리에서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제임스 클레벌리 외무장관을 압박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알턴 의원은 전날인 12일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X에 한국에 정착하길 원했던 탈북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사실에 서울에서 분노가 일고 있다며 관련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의회 의원들이 제임스 클레벌리 외무장관에게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뷰에이는 영국 외무부에 서면으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미국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78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는 나라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캘리 벨링슬리 유엔 인권이사회 주재 미국 부대표는 12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제3위원회 회의에서 벨라루스, 러시아, 북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벨링슬리 부대표는 모든 사람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을 언급하면서 관련 선언 75주년을 기념하며 해당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도 북한 당국이 검열과 억압을 통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이동과 거주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북한에선 인터넷 접속이 극도로 제한되고 평화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정치적 음모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교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가자지구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한인 김정석 박사는 아직은 이스라엘을 떠나야 할 만큼 심각한 위협을 느끼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9년째 이스라엘에 거주 중인 김 박사는 13일 VOA와 인터뷰에서 초기와는 달리 지금은 사이렌이 울리는 빈도도 많이 줄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또 많은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에 투입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기초과학연구기관으로 꼽히는 바이츠만 연구소에 근무하는 김정석 박사를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박사님 계시는 지역은 가자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요?
제가 거주하는 곳은 르호봇이라는 곳인데요. 거기 이제 와이즈만 연구소가 있어서 거기 거주하고 있고요. 가자 지구에서 뭐 직선 거리로는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현재 르봇 상황은 어떻습니까? 폭격 소리가 계속 들리나요?
예전 초기에는 이제 그 하마스에서 워낙 이제 로켓이 많이 날라와서 예. 이제 사이렌이랑 그 다음에 보통 아이온돔이 이제 요격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지금은 거의 뭐 그 폭격 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려요. 그 정도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전투기로 아마 폭격하는 가자에 폭격하는 소리 정도.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시작한 첫날 그곳 분위기는 어땠나요?
7일날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제 로켓 공격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명절 마지막 날이었고,
예.
그 전에 뭐 전혀 그 긴장이 올라가는 징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전혀 예상을 못했죠. 자고 있는 중간에 이제 애가 또 있어서 애 들쳐 있고 들쳐 없고 이제 방공호가 지하에 있는 방공호로 이제 내려갔고 뭐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날 줄 알고 조금 있다가 이제 올라가 볼까 하면 또 알람소리 들리고 또 알람소리 들리고 계속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날 아침은 새벽 6시 반쯤 내려가서 거의 9시 반 정도까지 계속 이제 지하에 있는 방공호에 머물렀고요.
이스라엘에는 모든 집에 그런 방공호 시설이 갖춰져 있나요?
최근에 지어진 집들은 거의 집 안에 방공호 시설을 갖춘 방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오래된 집들은 대부분 이제 지하에 공동 방공호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지어진 집들은 방공호가 없는 집들도 간혹 가다가 있긴.
이스라엘에 있는 한인 피해는 없지만 많은 분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르호봇에 계시는 한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뭐 저희는 그 같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이제 그룹도 있고 또 학회에서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지금 뭐 한국에 돌아가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투를 벌인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거리의 모습은 어떤지 또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소 출근은 하시는 건가요?
네,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 기구나 뭐 실험 설비 같은 것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꼭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가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강제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뭐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 3일 정도까지는 로봇에도 계속 알람이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울렸는데 예. 현재로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워낙 이제 가자에 폭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알람 울리는 빈도가 많이 줄었고요. 거의 하루에 한 번도 잘 안 울리는 정도로 많이 줄어서 이제 사람들은 그 일상으로 많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상군이 만약에 투입되게 되면 조금 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 조심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학교가 문을 닫고 생필품을 구입하기도 어렵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문을 잘 안 열고 있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식료품을 사러 마트에 가봤는데 뭐 물이 없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근데 뭐 물을 구하기가 아주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고 뭐 어떤 마트에는 물이 안 들어와 있어서 물이 없어도 뭐 다른 마트에는 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뭐 생활하는 데에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연구소에 계시는 이스라엘 동료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이번에는 다른 점은 워낙 이제 민간인 희생자가 커가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한 달이 건너가면은 이제 희생자 소식을 이제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또 분노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통 여론이 많이 갈려요.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여론은 그 가자 지구에 대해서 이제 그 워낙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전쟁을 감수하든지 간에 이번에는 하마스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 너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심하게 공격하게 되면 조금 양상이 바뀔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은 여전히 이제 조금 불안한 요소입니다.
네. 이 방송 생태가 고르지 못한 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테라비브 남쪽에 위치한 로봇에 거주하는 김정석 박사로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과 관련한 현장 소식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9월에 공개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은 기형적인 형태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잠수함이 머자나 한국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 75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8일 첫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함경남도 심포조선소에서 열린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진수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앞으로는 수중에서 적대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게 됐다며 핵 잠수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일거에 기존 잠수함들이 핵잠수함화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더 큰 박차를 가요.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장은 김군옥함이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최초로 핵무기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a submarine that seems to be able to launch a nuclear...
눈길을 끈 것은 잠수함의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잠수함 항교탑 뒷부분을 크게 만들어 대형 발사관 4개, 소형 발사관 6개 등 총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설치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서울안보포럼의 정경훈 연구기획실장은 대형 발사관 직경은 1.4m, 소형 발사관은 70cm로 추정된다며 KN-23 미사일을 개량한 소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전략 순항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큰 것은 이렇게 그 덮개 직경을 보니까 1.4m 이하 정도 될 것 같아요. KN-23을 이렇게 개량한 게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뒤에 6개의 그 뚜껑 직경을 보면 한 70cm 정도 될까 생각되는데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그걸 실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화성 11형이라고 부르는 KN-23 미사일을 개량한 소형 SLBM은 북한이 2021년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600km입니다. 한국 전역을 겨냥한 무기입니다. 전략 순항미사일도 북한이 올 3월 12일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사일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1,500km에서 2,000km로 한국과 주일 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반면 북한이 그동안 잠수함용으로 개발해온 북극성 미사일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한국 해군에서 손원일급 잠수함 함장을 지낸 잠수함 연구소 최일 소장은 북한이 중형 잠수함으로는 대형 북극성 미사일을 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SLBM을 한번 그 심포급에서 쏘아보니까 얘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잠수함의 수준을 가지고는 선체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형화를 해서 핵탄두를 작게 만들어서
특이한 것은 또 있습니다. 긴구노감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겁니다. 로미오급 잠수함 가운데를 잘라 수직 발사관 10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85m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의 직경은 그대로여서 잠수함의 길이와 직경의 비율인 장폭비가 12.7:1 정도 됩니다. 통상적인 잠수함 장폭비는 10:1 정도입니다. 장폭비가 이렇게 크면 수중에서 기동성과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한이 만든 긴구녹 잠수함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잠수함 공개 후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함교 등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의 잠수함을 혹평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며 잠수함장을 역임한 브래들리 마틴 랜드 연구소 수석 정책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새 핵잠수함이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서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인 워존은 북한의 잠수함이 기괴하게 생겼다는 뜻에서 프랑켄 서브, 즉 프랑켄슈타인 잠수함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 기형적인 모습이라고 해서 그 군사적 잠재력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유치와 핵무기 저장고, 핵시설 등 지상에 있는 거의 모든 핵과 미사일 소재지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 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시 미국과 한국은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로 이를 삽시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은 사정이 다릅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은 긴구녹 잠수함을 동해 바닷속에 숨겨둘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 일단 잠수하면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시 정경훈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그렇게 성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속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북한이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이렇게 발사할 수 있다는 그것이 굉장히 큰 어떤 위협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진수식에서 밝힌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에 갖고 있는 로미오급 잠수함을 모두 핵탑재가 가능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9월 13일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무기거래와 함께 인공위성과 핵잠수함 기술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9월 16일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둘러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는 그동안 핵잠수함 기술을 외국에 제공한 전례가 없다고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러시아의 특성상 자국의 기술을 뭐 해외에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잠수함 연구소 최일 소장은 러시아가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해도 북한의 산업 수준으로는 핵잠수함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기술을 준다고 해서 현재 뭐 신형 잠수함을 만들 수 있고 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북한의 산업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신형 잠수함 건조가 힘들 거예요.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기존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전술핵 공격 잠수함으로 개조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캥거스 국장은 북한이 몇 척의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추가로 만들면 문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항구에 있는 북한 잠수함이 사라지면 이를 찾아내 감시 추적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Because once they got out to port and we weren't able to find them, say for example, flushed all.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5대 국방과업 중 하나인 핵잠수함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 앞으로 남북 군사력 균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의 라샤드 후세인 대사는 최근 의회 증언에서 미국은 해외에서 종교의 자유 실태를 폭로하고 대응하며 예방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irst, we seek to shape a foreign policy that protects U.S. interests and security by engaging civil society and faith communities.
후세인 대사는 첫 번째, 우리는 시민사회와 신앙 공동체를 참여시키고 전 세계 종교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정책을 통해 미국의 이익과 안보를 보호하는 외교 정책을 형성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국은 종종 개별 억압 사례에 대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후세인 대사는 말했습니다.
We welcome the release of Shamil Khachanov, an ailing Jehovah's Witness wrongfully imprisoned in Tajikistan. We have been deeply.
후세인 대사는 우리는 타지키스탄에 부당하게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인 슈무엘 카차노프의 석방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니카라과 오르테가 무리오 정권이 기독교인과 교회를 탄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이 관여해 왔다며 2월 9일 미국은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니카라과 정부에 의해 수감돼 장기간 또 부당한 구금을 견뎌낸 222명을 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가 펴낸 연례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는 전 세계의 종교 박해를 조망했습니다. 후세인 대사는 보고서가 종교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 권위 있는 보고서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anyone in the world ever wonders whether the religious persecution of any group in any part of the world escapes.
후세인 대사는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집단에 대한 종교 박해가 우리의 관심을 벗어나 있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으며 그 보고서는 우리의 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별 보고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종교 자유 실태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종교 자유 사무국은 미국의 국무장관이 특정한 국가를 우려 국가로 지정할 때 이에 대한 정보와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미국은 종교적 박해에서 벗어난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종교적 자유에 전념하고 있다고 후세인 대사는 말했습니다.
Our founders felt so strongly about this fundamental right that they enshrined it in the First Amendment in our Constitution's Bill of Rights.
후세인 대사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매우 중시해 수정헌법 제1조 권리장전에 이를 명시했다며 미국인은 이민으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미국 대표라며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구하거나 한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